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삐 살다가 주말이 되어서 고요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강구를 아뢰기 위하여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밝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9장 오늘 본문 시작에 1절에서 이 일 후에 라고 시작되는 것은 지난 본문 8장 끝에서 이제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일 후에라는 말인데, 실제로 지금 8장과 9장의 사이는 한 4개월쯤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그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9장을 보니까 혼합 결혼이 문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죠. 심지어 보니까 뭐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조차 거기에 참석했고, 이제 끝부분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 저거 이 지도자들이겠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합니다. 더욱 앞장서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혼합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단 하나지요. 그 사람들의 종교를 따라갈 위험. 사실 뭐이 룻과 같은 경우 상관없었지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요. 룻의 남편은 실제로 따지면은 그 혼합 결혼을 한 셈입니다. 이방 여인을 얻어온 셈이에요. 룻은 남편의 종교를 따라왔죠. 그래서 그 사실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이 순혈 유대인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의 이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같은 경우 룻이 들어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가 아예 뭐 금지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는데, 많은 교단이 불신 결혼, 즉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커플에 대해서는 목사의 주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마음 상해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유, 우리 그 목사님 너무하다. 이제 그런 교단에는 법 자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대부분 그 한국 교단은 금지시키죠. 한쪽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목사가 주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신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충분한 위험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할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요. 믿음은 의지로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진 의지를 가지고, 가진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해봐야 그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아무리 믿고자 노력한들 그 사람 애처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심어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변할 가능성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순간은 늘그 이방 여인들이 참여한 결혼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에 매달려서 창문 닦는 일, 그뭐 위험하다고 안할수 있습니까?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교육시키고 위험성을 숙지시키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색대원들 지뢰 탐사하고 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뭐안 하진 않잖아요. 충분히 위험성을 숙지한 뒤에 투입됩니다. 그래도 사고 나죠. 막 지뢰 터져가지고 죽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 3절의 에스라의 반응이죠.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보면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한 겁니다. 매우 의도적인 행동임을 알수 있죠. 이 속옷까지 막 찢어버렸다 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일부러 지금 온 백성이 보는 데서 이 자기의 행동을 나타낸 겁니다. 이 지도자의 공적인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처음 악수하는 장면에서 크게 웃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둘다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다 사인입니다. 에스라의 그 회한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사실 그 지도자 간의 성향 차이를 볼수 있어요. 지난 수요예배 때그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그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지요. 에스라는 그 우리가 이 많은 재물을 갖고 간다고 해서 군대를, 국가에서 주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자기 성향인 겁니다. 반대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달랐지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을 호위 삼아 가지고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뭡니까? 호위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지금 누구의 옷을 찢고 누구 머리털을 뽑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습니다. 우리 약간 뒤에 한번 볼까요? 조금만 뒤에 넘어가면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누구를 뽑습니까? 그들을, 그죠? 당사자들을, 예, 당사자들. 예, 지도자의 성향이 이렇게 탁 갈린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어떤 타입임을 볼수 있어요. 예, 좀 약간 이상적입니다. 지난 시간 봤을 때. 이상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군대도 거절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책망할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책망하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많잖아요. 선생님들 가운데 뭐 제자한테 회초리를 탁 주면서 제자가 잘못했는데 나를 때리라. 잘못 가르친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이게 사실 에스라 타입입니다. 그렇죠? 자기 옷을 찢고 자기를 먼저 책망하는 거. 느헤미야는 뭡니까? 이 잘못한 당사자를 먼저 박살내는 타입입니다. 그렇죠? 성질이 나옵니다. 예, 자기 성질이죠. 그갈 때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얼마나 탁월한 행정가입니까? 이 지도자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막 상대방의 머리털을 뽑고 상대방을 때리고 막 자기 화가 나니까 상대방이 막 옷을 찢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두 권으로 나뉜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한 권의 성경 안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두 지도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에스라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성격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백성의 잘못을 듣고요, 오히려 에스라는 보면은 느헤미야 같이 반응하지 않고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끝부분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4절 끝부분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6절부터는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민족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민족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인칭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6절에서 지금 1인칭 단수로 시작합니다. 나. 그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그런데 중간에 가면 1인칭 복수로 변하기 시작하지요. 우리로 변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우리가 되는 모습이죠. 지도자와 이 범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범인들은 그 나만 생각합니다. 내 죄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지도자는 결국 자기와 우리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나의 죄, 나의 죄는 우리의 죄. 그러니 민족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민족과 이 역사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아이들. 이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꾸 나만 나오게 하고요. 나와 너희를 구분하는 관점. 특별히 이 서양 사람들 나가 심하잖아요. 나. 민족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나. 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관점을 길러줘야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거기서부터요. 역사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 있으면 이 역사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만 있지. 근데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은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나요?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로 클 때에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 8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시절을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겠다는 꿈에 젖었는데 그 사이 다시 죄를 범한 셈이거든요.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들이나 예외 없이 혼합결혼했습니다. 사실 이 혼합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정실부인을 지금 얻는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첩들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만화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방신들을 너무 많이 섬긴 겁니다. 우상숭배들 그걸 막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신을 다 섬길 수준이 되었어요. 참그 비참한 모습으로 말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스라는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이죠. 우리가 포로 생활하게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라면서 다시 민족의 죄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들 우리가 지금 에스라 처음에 볼때 어땠습니까? 오랜 포로 생활을 접고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1장의 내용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행동했고 사람들은 감격에 차가지고 그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서름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은 순식간이에요. 그 시절 그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벌써 더러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볼수 있죠. 몸이 아프면요, 아플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낫고 나면 끝입니다. 중요한 시험 앞두고, 취직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 해결되면 끝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립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해결되면 끝나죠.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스라의 고백을 보니 1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시지만 벌과 관련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한 여인의 자신을 강간한 이 강도를 용서한다는 사실이 법의 형벌을 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빠 차를 몰래 끌고 나가서 사고를 친 아들을 용서해 줄순 있지만 한달 동안 운전 금지라는 체벌조차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면벌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뭐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벌의 특징이지요. 우리 죄보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만큼 묵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 법적은 어떻습니까? 죄만큼 묵직합니다. 중죄를 지으면은 그만큼 그뭐 무기징역을 살든지 뭐 20년 살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벌의 특징은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죄보다 가볍다. 뭐 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100대 맞아야 할것한 대로 그친다는 겁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벌하실 때. 14절과 15절 보면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선지자임을 볼 수가 있지요. 되게 뻔뻔한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일 놈이긴 한데, 내가 정말 죽일 죄를 지었긴 했는데, 그래도 나좀 선처해 줬으면 좋겠다. 되게 정말 사람이 참 뻔뻔해요, 보면은.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는 지금 간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버리지요.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죄 앞에선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죄 앞에 얼마나 철저한지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 얼마나 철저한지, 죄를 짓고서도 우리의 형편만을 고민하진 않는지,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우리가 헤아려 보기는 하는지, 이 선지자는 정말 죄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납니다. 뭐 용서해 달라, 뭐한번더 봐달라 이런 말도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감격은 잠시고 곧장 다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를 준비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무렇게나 첩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회개시켰지만 이 스타일이 다른 지도자였지요. 에스라는 자기가 먼저 가슴을 쳤습니다. 회개하라고 백성들을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때리며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기에 용서해 달라는 말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마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날은 뻔뻔한 사람 천지 아닙니까? 살인범도요 법정에 가면 선처를 구합니다. 강간범도 법정에 서면은 선처를 구합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볼수 없는 양심 어린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용서를 언급하셨지만 에스라의 기도에는 용서에 대한 강구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를 죄로 여겼는지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신자들의 생명은 사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믿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양심,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살아가지고 반석 위에 선 교회를 일궈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